우리가 살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저는 한 가지가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든 것에 스스로 묶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인간이 만든 것이죠. 근데 그 만든 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묶입니까? 또뭐 젊은이들 보면은 무슨 뭐 게임 같은데 얼마나 묶입니까? 뭐 격투기가 됐건 모바일 게임이 됐건 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만든 게임의 규칙인데 거기에 묶여서 어쩔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뭐 인간이 만든 것들에 그렇게 묶이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도 그렇게 묶여요. 저는 대표적인 게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를 관통하는 무슨 이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심지어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에 묶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묶이게 되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한 개인의 삶이 파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데는 한 가정이나 공동체가 피폐하게 되고 심지어는 한 나라나 뭐 자칫하면 인류가 파국에 이를지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종교마저도 정말 인간을 지으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왜곡해서 내 관념 속에 신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그걸 만들어 버리면은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오간데가 없고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제도적인 억압이나 박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한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종교가 끼치고 있는 이 거대한 해악을 더 이상 보고 참으실 수가 없으셔서 저는 오셨다고 믿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본질을 더 왜곡하고 훼손해서 그야말로 인간이 만든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을 방치할 수 없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는 사실은 종교 전문가들을 가장 나무라시고 그리고 어떤 때는 저주하셨어요. 뭐 대제사장과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 왜곡시켜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왜곡한 것을 전통으로 만들고 그 전통이 거대한 족쇄가 되어서 진정한 신앙인들의 신앙을 이렇게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오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그한 사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은 안식일이에요. 장소는 밀밭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밀밭 사이로 제자들하고 함께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밭에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손으로 아마 비벼서 그 나달 센걸 그냥 그렇게 먹은 것이겠죠. 보기에 얼마나 안 됐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이 밀밭 이삭을 잘라 먹겠어요. 근데 이 먹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를 보면은 사실 참 하나님이 너무나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신명기 23장 24절 2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24절 25절 읽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배고픈 사람들은 포도원 지나갈 때 포도를 배불리 따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은 밀밭을 지나갈 때 이삭을 잘라 먹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넉넉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 심성이 느껴지세요. 그분은 본질이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자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의 인간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에요. 허기를 채워야 한다는 필요를 채우라. 그러나 탐욕을 채우지는 말아라. 그 포도를 그릇을 가져와서 다 따간다든지. 밀을 갖다가 그냥 낫을 대가지고 왕창 추수를 해서 간다든지 이런 짓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고 계신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지금 안식일인데 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오직 그것만이 관심이죠. 그래서 지금 시비를 걸듯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잘라 먹긴 제자들이 잘라 먹는데 왜 예수님만 따집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한 것 아니요? 이런 톤 아니에요. 이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인과도 같은 장면들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친 덫에 들린 것이죠. 아침 일찍 가늠한 여인이 붙들어와서 그 성전에서 그 예수님 찾아와서 발 밑에다가 여자를 내동댕이 치고 어떻게 하시겠소? 이런 투나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책을 잡고자 정말 허물을 잡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초리를 한번 보십시오. 뭐 정말 번덕이는 그런 눈초리 아닙니까? 악의가 가득 차고 정말 끊임없이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런 눈빛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말씀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3절,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규정을 가지고 율법을 따지면서 그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한 거냐? 율법을 제대로 다 읽어보기나 한 것이냐? 율법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고 있고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걸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성경 읽어보지도 않았니? 사무엘상 안 봤어? 다윗 얘기 몰라? 너희들 다윗 얘기만 하면 껌뻑 죽잖아. 그 다윗 얘기를 한번 보자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 자기와 그가 함께한 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 아이멜렉을 찾아간 것 아니에요. 제사장 아이멜렉을 만나가지고 먹을 걸 좀 주세요. 아 지금 성전 그 진설병에 그 떡상 위에 늘어놓은 진설병밖에 없는데요. 그거라도 좀 먹읍시다. 그걸 먹도록 허락됐고 그 먹은 건 율법으로 치면 다 율법을 어긴 것이죠. 왜냐하면 첫째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는 성전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도대체 떡을 원래 이제 금요일날 찌면 안식일날 그 열두 덩이를 갖다가 떡상 위에 올려놨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나야 그래야 그걸 먹는데 그것도 제사장들만 그 떡은 먹을 수가 있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먹었다는 얘기를 너희들 못 읽었느냐? 근데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된 거냐? 다윗이 왕위에 올라갔는데 결정적인 흠이 됐냐? 다윗을 너희들이 다윗의 족보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재건되기를 원하는 그런 다윗으로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 또 한 가지 사례를 보자.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나 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안식일날 뭐 일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정을 제사장들은 범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범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걸 모르느냐?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반 백성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일하는 까닭은 뭐냐? 많은 사람들의 안식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나 일부 사람들, 레위인들이 스스로 안식일의 규정을 범하는, 안식일의 규정에 이걸 벗어나는 걸 누가 죄라고 하냐? 자, 그렇다면은 안식의 참다운 뜻이 뭐냐? 사람들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안식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사랑의 본질 아니냐? 하나님의 본질은 그런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안식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안식의 회복을 위해서 스스로 안식일 규정을 무너뜨리는 일을 결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날 이 환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른 손 환자를 갖다가 손을 펴게 한 것도 안식일날 했더니 왜 그걸 안식일에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었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을 때 그들은 그 38년 된 병자가 회복된 것 병으로부터 놓여나서 진정한 안식을 되찾는 것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불치병이나 난치병 환자가 병이 낫는 것 치유가 되는 것, 회복되는 것보다도 진정한 안식을 되찾는 게 어디 있어요? 그들이 그 병중에 있어가지고서는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안식일의 규정 같은 것을 정말 무시하는 것을 일부러 보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뭐 그 환자들 그날 안 고치면 안 됩니까? 안식일날 아니면은 뭐 병 못 고칩니까? 왜 주님께서는 안식일날 고치셨으며 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보고 있는데 일부러 그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뭡니까? 안식일의 규정에 묶여서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 안식일의 규정에 묶여서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남의 안식까지도 빼앗는 일들, 그런 일들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의도는, 진정한 의도는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안식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본인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고 하는 이런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런 건 신경도 쓰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이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뒤에 밝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한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를 한번 다시 보시면은 안식일이란 뭡니까? 안식일이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힘써 엿새 동안 일을 하셨지만 일곱째 날에는 안식함으로써 창조 질서를 완성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따라서 안식이란 창조의 마무리요, 안식이란 새로운 창조의 어떤 여백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의 진정한 회복이 없다면 창조 질서 전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창조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도 참된 안식일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안식일의 진정한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의 규정을 만들고 전통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안식을 잃어버리게 하신 것에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전문가들이 너들은 도대체 뭘 한 거냐 도대체. 너희들이 한 것은 죄 없는 사람들에게 안식일 규정을 마치 안 지키면은 너희들이 만든 그 전통을 어기면은 그걸 율법을 어긴 것처럼 만들어서 죄 없는 사람들의 죄를 만들어 놓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그런 작자들이 아니냐 이 얘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누구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을 지금 한 번 더 지적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집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성전이 더 중요한 신앙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는 뭐가 생긴 겁니까? 성전 숭배 사상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우상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대상보다도 예배 드리는 공간이 더 중요한 거죠. 예배 드리는 대상보다도 예배 드리는 절차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예배드리는 대상보다도 예배드리는 내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이게 신앙의 타락이고 이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하세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성전보다 내가 더 크다. 내 집을 기도하는 만민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로 짓겠다. 이런 자꾸 알듯 모르듯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성전에 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 이 종교 전문가들이야. 성전 모독죄다. 어떻게 성전을 저렇게 모독,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참남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갖다 붙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크다.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니라.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너희가 곧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 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저 건물이 성전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크다. 그리고는 이제 정말 결정적으로 종교와 신앙의 차이랄까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7절, 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보십시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다시 인용을 하신 것이죠. 자, 호세아서 6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 이건 자비입니다. 인애, 자비. 이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듣는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한다고요? 헤세드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란 여기서는 재물과도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지 제사나 재물을 원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자주 드리고 재물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게 원하는 거나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게 가인의 재물은 안 받으시고 아인의 재물은 받으셨다. 이거하고 다 맥이 다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삶을 살다가 가져오는 예물은 예물로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죄악된 죄 중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가지고 오는 예물을 예물이라고 받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본질이신 자비, 인애, 이 헤세드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건 예물로 받겠지만 헤세드와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이 재물을 재물이라고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결코 재물이나 무슨 뭐 예배나 제사나 헌금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친다면,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것을 놓친다면,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얘기죠. 우리가 잘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정작 알았더라면,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내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 이삭 몇 개 좀 잘라 먹는 것, 너희들이 자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을 안다면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그런 종교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문제를 정확히 해석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지금 유대교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신앙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전통으로 뭐 미시나나 탈무드나 이런 거 얼마나 많은 걸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명을 해석한 해석이 계명을 더 앞질러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고 계명보다도 자기들이 전통을 늘 앞세우는 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전통이 더 중요한 거죠. 극단적인 게 뭡니까? 교단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죠. 교파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거죠. 어디 보면 교회 건물이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이 뒤바뀌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인들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속성이란 사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건 다 죄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예배 형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헌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우리 종교적 행위란 뭐냐? 그는 전통이 계명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건 종교가 되는 것이고, 신앙이란 뭐냐? 인간이 어떤 전통을 가졌건, 어떤 과거를 가졌건, 어떤 뭐 업적을 가졌건,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비가 더 중요하다. 자비가 더 중요하다. 사실 하나님의 자비가 강물처럼 흐른다면 이 땅에 교회가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무슨 비난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곳이 우리가 교회라면 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슨 이러쿵저러쿵 말하겠어요? 정말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일들이 뭐냐면 이게 죄 산업이 특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한 일은 뭡니까? 무죄한 자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계명 아닌 그런 전통들을 앞에 내세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죄의식을 심어주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죄값을 치르도록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재산은 반복되지만 전혀 죄인들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 그런 거대한 종교 시스템 속에 그들은 기득권 세력으로 안주한 것이죠. 그래서 그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신앙인들을 종교인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거대한 죄 산업, 죄 비즈니스, 그런 죄 비즈니스를 일으켜 놓은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은 그런 죄 비즈니스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다 없애버리니까 이제부터는 죄를 따지지 마라. 영단번에 내가 죄물됨으로써 더 이상 죄 문제 거론하지 말아라. 더 이상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 자비를 그대로 오셔서 다시 드러내시고 이 자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은 그렇게 무죄한 자를 정죄함으로써 그들은 마치 뭐 감시 카메라를 사방에 달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일탈되는 행동, 자기들이 정한 그 율법과 전통을 정말 자기들의 그 계명과 율법을 벗어난 사람들은 가차없이 그렇게 처벌하고 그들을 가차없이 정죄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들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 가난한 성도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돌아오겠습니까? 가나 떠나버리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자비한 성품을 드러낸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흘러갈 때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백성들은 어떻게 사느냐의 모습을 담은 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준 것은 십계명을 어겼다고 그렇게 뭐 이제 끝났나 하고 탄식하고 한숨 쉬지 말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하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저기 저 이 제사를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회복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자비의 속성이 흘러나온, 자비의 속성이 낳은 인간에게 용서 제도가 곧 제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악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종교인들이 그걸 악용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는 드디어 비로소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놀라운 자비의 본질을 회복한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그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고백은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까닭이 뭘까요? 그가 사랑 없이 모든 걸 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본질, 본성, 성품을 잃어버리고 본인의 의로움을 가지고 지낸 결과 그는 뭐 정말 남들이 볼 때는 탁월하고 출중한 신학자가 됐을 수는 있겠지만 그는 그게 우리 신앙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저는 오늘도 이 바울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묻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흩어져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함께 주일날 많이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예배 드리고 종교적 행위 속에서 우리가 만족을 찾는 것,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건 나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의 자비가 착 내렸는데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뭐 자비가 내리네, 자비가 내리네 그런 찬양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정말 자비가 내한테 쏟아지는 것 같은 걸 느끼고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해서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겠습니다. 한 주간 내 오겠습니다. 다음 주도 오고 내달에도 오고 내년에도 오고 일생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겠죠. 매일 오겠다는데. 그리고 그 자비 안에 머무르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위해 자비보다도 제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늘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비를 알면 그 자비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폭포수 아래, 자비의 폭포수 아래에서 자비에 흠뻑 젖었습니다. 짱대비와 같은 것을 맞아서 저는 자비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물이 철철 흐르는 자비를 지금 느낍니다. 이걸 가지고 내일도 오고 오늘도 오고 또 물 맞겠다고 이미 젖었는데 매일 와서 젖겠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젖었으면 메마른 사람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사람들, 발이 부르트고 입술이 부르트고 은혜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도대체 하나님의 자비라고는 맛을 보지를 못하는 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은혜의 단비를 맞게 하고 정말 자비의 폭포수 아래 세우게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본질을 다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들이 정말 자비를 안다면, 그러면 제사보다도 자비가 더 중요한 것을 안다면 그런 신앙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비를 맛보았다면, 그런 자비가 철철 우리에게 흘러넘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제사 드리는데 목을 매는 존재가 아니라 그 놀라운 자비를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냥 자비라고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로 데려와서 그 자비의 폭포수 아래 서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묵별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이런 자비의 폭포수를 맞고자 하는 은혜의 대열 가운데 그냥 줄을 이어 서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 자비의 본질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오늘 결론이 자비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8월 달에 이 자비를 위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자비가 내게 충만하게 임했을 때 나는 이 자비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어떻게 흘려내고 있는지,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 공동체가 한번 되돌아보고 스스로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저와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정말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신앙을 가지고 남을 재단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넘치는 자비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서 누군가에게도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그런 참된 예배자,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흩어져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너무 중요해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흘려부어주신 이 놀라운 이 자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주신 자비, 이 자비가 강물처럼 메마른 땅을 적시게 하시고 사막과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로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